Counting sheep when you're trying to sleep, being fair when there's something to share, being neat when you're folding a sheet. That's mathematics when a ball.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강 본격 수학 팟캐스트 저 공부. 오늘은 가볍게 돌아왔습니다. 수포자들의 대변인 나머니 라이프 아티스트 정답입니다.
정답. 네 소개도 까먹냐? 안녕하십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송쌤입니다.
아, 좀 빨리 나오세요.
제가 원래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네.
약을 안 먹으니까.
아, 약 안 먹었어?
약을 안 먹지 나는 잘.
왜?
아니 그 약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요.
그러면 술을 못 많이 먹잖아. 못 마시잖아요.
그렇지.
야, 그냥 간약을 먹으면 되지.
야, 평소에도 내 간이 불쌍해 죽겠는데 어째 걷다 약까지 들이붓냐. 네, 양심이 없어요, 얘가.
와, 나름 철학 있다, 잉?
그럼, 나만의
아,
철학이지.
참. 나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뭐?
내가 예전에 강약 중독이냐, 피디아냐. 그래서 뭐. 뭐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나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아 내가 그 정 선생님한테도 이런 얘기 했거든. 그랬더니 그 약사랑 의사분이 학을 떼던데 진짜 어 뭐야 쟤 이러면서 그냥 술을 처먹지 마 이러면서 막
방송에 안 나갔죠. 술 처먹지
그냥
마, 그거는.
사석에서 했던 것 같아.
아이고야 그러게요. 자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번에는 빨리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상 빨리 오니까 딱히 할 말이 없다.
아 근황이라 건 하나 있긴 한데 우리 방송이
방송이
만 2주년이 되었습니다.
와.
뭐 이걸 근황이라면 근황이라 해야 되나?
와, 우리도 벌써 2주년이요?
예.
와.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예의상.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했는데.
6개월짜리 단발성 방송이.
말이 6개월이었지. 뭐 당장 그 다음에 잘려도 이상하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로 시작했으나
그 빈 시간대를 채워넣기 위한 급조.
그랬죠.
그랬죠.
나의 고육지책.
그러니까 과거 송 PD의 어두운 시절.
아니 사실 김엄마가 하라 그랬지.
김엄마의 그러면 사생아.
사생아? 뭔 말이야 이게.
자 그래요. 2주년이구나. 그럼 우리도 뭐 해야 할까?
우리도 조콩무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3주년 때는 뭐 케이크라도 자를까?
그러자. 3주년 때는 꼭 케이크라도 자르자. 아니면은 무슨 그 공개 방송 뭐 이런 거라도 좀 하던가.
아이 그 왜 자꾸 일을 벌려 그래.
아니 그래 재밌지. 아니 다 같이 모여서 어차피 이거 듣는 사람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매니아도 뭐 그렇게 없는데 뭐 다 같이 모여서 솔로들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구나. 아. 가정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연말에 어제 크리스마스 때 나는 그 송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냥 우리 부부는 뭐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어서,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좀 이렇게 이벤트나 이런 데 되게 무감각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송쌤이 이렇게 그 아주 근거리 있는 송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 아, 저 양반이 또 방바닥을 긁으면서 또 해리포터나 보고 있지 않을까.
괜찮아 뭐 하루 있을 때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요새 되게 반성하고 있어. 어제 그제부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아 내가 너무 무감각하다. 무신경하다. 크리스마스 날 설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여기 녹음실 오는데 방송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까 차분하게 연말을 보내야겠어요. 뭐 이런 사연을 보내면서 나는 이제 60세가 되지만 아직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너무 설레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일단 공감이 안 되고 약간 괜히 약간 좀 우울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남이 설렌다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마스는 설레는 건가? 라는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성대하게 할 생각입니다.
다 상술이야 상술.
아니야.
빼빼로데이 상술이라고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럼. 내가 소주 줄게.
그건 좋네.
그럼 내가 대선 줄게.
대선.
참이슬 줄게 내가.
참이슬 안 본지 오래됐습니다.
그런가요? 참이슬 말고 그때 우리 되게 맛있었던 그 술 뭐지? 한 병에 막 13,000원짜리 소주? 뭐였지?
아 참이슬
내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 일품진로.
그렇지 일품진로. 제가 그거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본격 수학 팟캐스트 적분이 콩나물 샀는데 무슨 도움이 돼? 적콩물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녀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하니까 피곤하네요.
뭐 좀 기분이 색다르긴 합니다.
색다르긴 합니까?
아, 네.
자, 그래요. 자,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푸앵카레 추측.
그렇죠.
그걸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죠.
그러게. 우리가 역대 이렇게 세 개까지 끌고 간 경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길게 가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페르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페르만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스턴의 기하 추측.
기하 추측까지
했죠.
그게 뭐였어?
우주는 여덟 가지 형태를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추측.
내가 이 서스턴의 기하 추측을 지인한테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 때.
누구요?
구작가한테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네. 아, 그러니까 레고 블럭이 여덟 개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도 나름 똑똑해. 아. 아, 구작가님 이거 들으시나요?
안 듣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요.
수포 잘해요?
아, 수포 잘해요? 그럼 옆에 안 칠까? 그 양반 안 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수학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저 있는 것보다 그 여자 수포자를 안 치는 게 이 방송의 인기도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와. 아, 진짜. 아, 그래요. 맞네요. 딱 그러니까 그 모형 레고블록 딱 8개 모형밖에 더 없는 거지.
네. 그 8개를 이리 이어붙이고 저리 이어붙인 모형이 불과할 것이다. 기하 서스턴의 기하 추측이고.
그렇죠.
그 8개의 모형 중에 유일하게 밧줄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구형인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하 추측이 참이 되면 푸앵카레 추측도 참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앵카레 추측은 결국에 과연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추측. 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서스턴의 기하 추측도 어디까지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으니 푸앵카레 네. 추측은 여전히 미제로 남게 되었죠.
어허.
난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돼서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밀레니엄 7대 난제로 이 문제를 선정하게 되고 100만 달러의 상금도 내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제가 됩니다.
와, 근데 서스턴의 기하 추측이 1982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나 태어나기 전. 당신도 태어나기 전.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이 이 푸앵카레 추측에 달려들게 되는 거죠.
아하.
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게. 진짜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영웅심?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수학에 대한 순수한 어떤 그런 탐구심일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공명심이 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뭐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네.
오케이.
1966년 모스크바에서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립니다.
66년에?
네. 갑자기 뒤로 갔죠.
그러면 그해 이 양반이 태어난 거네?
그렇습니다. 그해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차원의 벽을 깬 남자가 소련에서 필즈상을 받죠.
아, 그해도 66년이야?
그렇습니다.
아,
스메일 박사가 차원의 벽을 깨는 그 순간.
차원의 벽을 깬 그 순간
태어납니다.
이 문제를 끝장낼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구나. 와.
뭔가 좀
뭔가 상징적이다.
뭔가 드라마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 이름 유명한
그레고리 페르만입니다.
그렇죠.
1966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생.
상트 페테르부르크.
네.
그거 되게 많이 나온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였죠.
그래요.
하지만 소련이 해방되고 나서 다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지명을 돌려받았는데.
아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래. 되게 여기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아, 빨리 얘기해 봐.
오일러.
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죠?
그 뭐냐, 요한 베르누이 아들 이름 뭐지?
다니엘
베르누이가 야, 의대 교수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빨리 의학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의대 교수로 가서 러시아에서 오만 고생을 다하면서 막 했던 그 그 공항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일러의 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오일러 흔적도 많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기획을 하자니까.
수학여행.
그래 수학여행.
진짜 말 그대로 수학여행.
그러니까 수학여행. 아니 요새 별 테마가 다 있잖아. 뭐 와인 마시러도 가고 뭐 하러도 가는데 수학 테마 여행 본 적 있어요? 없죠? 아, 해보자니까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어.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누가 갈까?
세계 최초는 아닐 것 같고 일단 국내 최초. 상품을 하나 만들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오일러와 페렐만의 어떤 정치 그런 흔적들 발자취를 뒤쫓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리로 넘어가는 거야.
파리 가서 뭐 할까?
파리 왜 프랑스 또 수학자들 많잖아. 그럼 오는 길에 그리스 찍어.
그리스는 뭐 하게?
곧 스파게티 먹으러 가야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르키메데스?
어. 참. 아, 여행 가고 싶다.
네. 그리고리 페렐만.
네.
196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생입니다.
예.
엄마는 수학 교사. 보통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정다면 친구 중에 엄마가 수학 선생님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저는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요? 그러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렇죠. 선생님도 아 너가 누구누구 선생님 뭐 아들이니 그러면 그래 수학 선생님 아들이니까 뭐 수학은 잘하겠네?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빈정되는 말투입니까? 잘하겠네? 뭐 이런 거?
이게 사투리라서 그래.
아 그래요?
잘하겠네.
하겠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페렐만 또 엄마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재 교육을 받았나요?
네. 엄마가 영재 수학 영재 교육만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드 트레이닝이야? 얘도?
네.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죠.
많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공부는 잘하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겠으나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아이로 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게. 그러면 결국 바꾸는 거겠다. 지적 능력과 사회성.
둘 중에 뭘 택할래 정답?
나는 둘 다 테이크하고 싶은데.
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아 왜 자꾸 고르래. 난 둘 다 갈 거야.
둘 다 가능해 그게?
그럼. 그럼 송쌤은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할
거야? 난 사회성을 고를 겁니다. 나는 사람이 좋아. 네.
네.
그래서 페렐만은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영재 교육을 받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돌린 거죠. 요즘 같으면 학원 뺑뺑이 돌렸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66년에 태어났는데
와,
수학 영재 교육을 뭐 어떻게 시켰다는 얘기일까?
뭐 이때 막 러시아가 인공위성 쏘고 뭐 그럴 때입니다. 되게 잘 나갈 때예요.
한참 잘 나갈 때네.
그렇죠. 소련이죠 그때 당시. 1982년 16세 때 소련 최연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표가 됩니다. 최연소.
최연소.
보통 이제 올림피아드 대표는 고3, 뭐 고2, 고1 얘네들이 추측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 그래요.
16세 때 하기에는 좀 이르죠. 하지만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아하.
어린 나이로 올림피아드 대표가 돼서 소련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아하.
출전한 페렐만은 42점 만점에 42점을 받습니다.
예.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전에선 금메달을 따고.
야, 근데 원래 이렇게 올림피아드 정도, 특히나 국제수학 이런 데서는 만점이 거의 안 나오지 않아?
그런 문제를 잘 안 내겠죠.
그치.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 한 3, 40 푼다며.
그렇죠. 증명하시오.
근데 만점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
그리고 소련은 2위로 입상하게 됩니다.
뭐야? 아, 개인은 금메달인데 네. 소련이
2위? 단체전은 2등.
아하, 그래요.
페렐만은 엄청나게 간결한 풀이로 많은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만점인가 보구나.
그 뭐지 심사위원도 잘 모를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만점이 나온다는 건 채점 매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술을 가르치니까요. 가르치다 보면 이제 원고를 이제 채점을 매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일단 깔려고 막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깔려고
작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점 기준표상에 만점을 주지 말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막 그런 답안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읽다 보면 나보다 더 잘 써. 그럼 무조건 만점이지.
아 너보다 잘 쓰면 만점을 줍니까?
한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건도 다 갖추고 문장도 정확하고 뭐 창의력도 좋고 막 이렇게 표현력도 좋고 막 그러면. 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만점 이렇게 됩니다.
읽어본 봐야지 그래도.
아니 그 뒤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채점 그러니까 채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이제 이 원고를
빠져들었어.
즐기기 시작한다고. 근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게 써져 있구만. 다른 참가자 서너 페이지의 답안을 작성했던 문제를 페렐만은 단 세 줄로 풀이를 마쳤다.
네. 다른 사람은 서너 페이지가 필요한데 페렐만에게는 세 줄만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만점 주는 거야.
지니어스 하죠.
아 대박이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90년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1991년 페렐만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수학회에서 수여하는 젊은 수학자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네.
82년도에 16세니까 음흠. 90년도면 8년 뒤니까 24살, 5살.
그때
생각보다
박사.
그렇게 빨리 박사과정을 뛴 건 아니네.
빨리 한 거지.
아, 역대 천재들 보면은 막 23살.
아, 걔네들 1600년대 이런 사람이고 아~ 페렐만은 우리 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잠깐만 근데 우리한테는 그 송 모시기근 군도 있잖아.
송유근?
어. 그 친구는 훨씬 더 빨리 받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거의 16살 가지 않았나?
페렐만이 수학 말고 딴 거 못 했나 보다.
아. 그런가?
그렇다고 하자.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미국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으로 지내게 됩니다.
예.
좀 포스트 닥터 같은 거지 않을까?
그렇겠죠. 연구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5년
네.
스탠포드나 프린스턴 같은 미국 명문대학의 교수 제안을 받지만
네.
모조리 다 거절합니다.
왜?
이때부터 거절 인생이 시작되죠.
아, 왜?
봐, 교수를 해야 되면 수업도 해야 되고 뭐 행정적인 일도 있고 나는 연구는 언제 해 그러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아...
제가 약간 페렐만이 되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귀찮은 거지.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송쌤한테 이런 제안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냉큼 잡죠?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고향이 어딘데?
부산.
뭔 또?
미국 대학 안 갈 건데?
어, 양, 아니, 가슴에 손을 얹어봐.
어, 난 가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로? 부산에 내려오겠다고?
그럼.
너의 왜 얼굴이 미묘하게 떨리니? 너 자꾸 캐릭터 만든다?
고향에서 어? 그 고향 후배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아우씨 나라면 당연히 여기 가겠다.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막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페렐만이 선택한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 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스테클로프 수학 연구소.
수학만 연구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아, 수학만 봤다.
그럼 다른 일 안 해. 난 수학만 하고 싶어. 이 심정 정말 이해가 됩니다.
아, 근데 점점 페렐만이 이렇게 썩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진 않다. 이상하게 그렇네.
영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어,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그래.
수학 유치원 다니고 막 이랬던 거지 뭐.
수학 유치원도 있어? 설마? 없죠.
만들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다 때려버린다.
그리고 1996년.
96년? 유럽,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유럽 수학회는 4년마다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예.
위상수학에 대한 연구업적을 기리며 페렐만에게 유럽 수학회상을 수여하기로 한다.
하지만 왠지 우리 느낌 있잖아.
거절.
에이 새끼.
왜 거절하냐.
왜?
나의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좀 주면 받지 뭘.
그러니까.
네,
되게 삐딱선 탔네 이 양반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거절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러고 페렐만은 잠깐 이렇게 화제가 됐다가
네.
점점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제 다시 또 표면 위로 올라옵니까?
사실 뭔가를 거절하면 더 유명해지거든요.
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대중과 뭐 이런 게 싫었나 봐요.
그런가 보죠.
그냥 느낌 그냥 느껴지지 않아?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
나만의 기준도 나만의 기준인데 별로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야.
그렇죠.
아, 뭔가 골방에 처박히고 싶은 생각?
어렸을 때 애들이랑 좀 놀게 하고
그냥 눈싸움도 좀 하고
그래. 놀이터에서 러시아, 좀 놀고
러시아 보드카도 좀 마시고
그럼 그랬어야지. 공부만 시켜서 애를 사람 이렇게 만듭니까? 어머니
빨리 해.
네. 그렇게 잠잠하던 와중에
예?
2002년 11월 11일 2002년 11월 11일 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렇습니다.
그 해의 빼빼로데이
그렇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빠밤.
자 인터넷 저널인 아카이브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허.
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예.
논문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뭔데요?
이 논문은 서스턴의 기하와 추측을 증명한 논문
으흠.
이었던 거죠.
으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진실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유명한 추측을 증명한 논문이었다면
예.
SCI 저널에다가 올렸어야지 아무나 자기 논문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냥 기재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메인 메이저 신문도 아니고
으흠.
어디 지방지에 이름 없는 진짜 뭐 이름 없는 것에 이름 없는 뭐 그 정도인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비율을 더 낮은 비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그냥 동네 그 이 게시판에다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그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 적절한 비유가 뭘까?
비유가 없네. 아무튼
어쨌든 제가 이거 김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냐?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겠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대단한 논문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 학술지를 실어주는 그런 곳들이 잡지들이 있대요.
그것 다 기고를 하겠지.
그치? SCI라고 뭐 SCI 인증을 받은 뭐 그런 데가 있대. 거기 그 잡지사에 내 논문을 보내면 그 잡지는 그 논문을 받아서 우리 잡지와 연결이 된 그 유명한 그 분야 교수들한테 이걸 보낸대.
아하.
그리고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냥 인터넷 웹사이트에 누가 탁 이렇게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냥 올려봤자 보지도 않는다.
그렇겠죠. 그래서 서스턴의 기하 추측을 증명했다는 논문이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올라왔으니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스턴의 기하 추측에 대한 증명 논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아하.
하지만 서스턴의 기하 추측을 증명하면 푸앵카레 추측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논문이 오류가 있거나 누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보면 심지어 뭐 이름을 잘 몰랐거나 막 그런 거 보면 뭐 이름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았나 봐.
기재했죠.
기재는 했어.
근데 그때 당시 페르만 유명하진 않았으니까.
아, 그러네. 얘 누구야? 뭐 그랬겠다.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지?
뭐지?
이 심상치 않은데?
오케이.
그래서 이 논문이 살짝 화제가 될 때쯤.
될 때쯤.
미국에 있는 교수들에게 메일이 오게 됩니다.
어떤 메일이요?
페렐만이 보낸 메일이죠. 페렐만이 미국 연구원 생활하면서 교류가 있었던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교수들에게 내가 며칠 전에 그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렸고 그리고 며칠 뒤에 한 개 더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해 봐봐.
아.
이런 식의 메일이 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교수들이 페렐만이 올린 논문을 읽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게 뭐야? 서스턴이 기하 추측을 증명한 내용이야? 그래서 못 믿어서 다시 페렐만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예?
야, 너 진짜 기하 추측 증명한 거 맞아? 맞아? 레알 진짜? 맞아? 그랬더니 페렐만은 그래 맞아.
되게 진짜 뭐 그랬을 것 같아. 맞는데?
맞는데 왜 어쩌라고? 뭐 그거 증명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교수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뭐야, 이 밀레니엄 난제가 이제 깨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렇지.
그것도 내가 아는 애가?
그럼요. 그래서 이에 학계는 크게 술렁이게 됩니다.
아, 난리겠다.
그리고 클레이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본격적인 논문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논문 검증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꾸려지는 거죠. 수학자들이 손잡고. 그러면서
예?
논문이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예?
미국 교수들은 페렐만 미국에 한번 와줘. 그리고 한번 강연을 해줘.
근데 페렐만 성격이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몰라.
기쁜 거지 뭐.
아, 나름. 저것들이 나를 이제 인정해주나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페렐만은 이게 수학 연구만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을 테니 뭔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 난제 하나를 풀었다는 그런 기쁨?
기쁨?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 모르겠다. 나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맥락상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해.
그래요? 거절했었어야 되는 건가?
이것도 거절했었어야 될 것 같아.
뭐 그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렐만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 딱 보면은 이제 강연을 이제 듣게 될 텐데.
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또 어마어마한 어떤 충격파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페렐만은 미국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예.
페렐만의 강연을 들은 교수들은 더욱 더 큰 충격이 휩싸이게 되죠.
왜?
페렐만이 위상기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 거야.
아, 그래?
응.
그럼 뭘 이용했는데?
이게 물리학을 응용한 방법으로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학 안에 그 체계만 활용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물리학적인 어떤 방정식을 활용했답니다.
예, 수학 공부한 게 아니었구만.
그렇죠.
아, 나쁜 놈.
그러니까 사실 푸앵카레 추측은 위상기하학의 가장 큰 난제였기 때문에 수학 교수들 중에서도 위상기하학이 전공이었던 교수들이 덤벼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서 당연히 페렐만 또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물리학 공식을 쓰고 막 물리학 열방정식 뭐 이런 걸 쓰고 막 그랬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교수들이 일단
멘붕.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 페르만의 강연을 들은 미국의 존 모건 교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푸앵카레 추측을 풀기 위해 매달려온 수학자들은 증명이 모두 끝난 것에 낙담했고 토폴리지
위상기하라 해줘요.
예, 위상기하학 수법을 쓰지 않는 것에 낙담했으며 나아가 증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낙담했다. 위상기하학 전문가들은 아 마침내 푸앵카레 추측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증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좀 도와줘 라는 느낌이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수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리학은 또 상대적으로 약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수학적으로 해결했겠거니 했는데
그렇죠.
아니었네요.
역시 이런 난제들은 뭔가 비틀어야 될 것 같아. 관점을 달리해야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점을 그냥 비트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페렐만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아하.
전 세계적으로 오 푸앵카레 추측이 증명되었을 확률이 꽤 높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개떼들처럼 문제 몰려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푸앵카레 추측 증명에 몰두하던 수학자들도 일단 하던 연구를 모두 그만두고
그렇지.
페렐만의 논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대체적으로 와 대단하다 궁금하다 하는 팀 하나. 전 뭔가 아닐 거야.
틀렸길 바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어. 아, 저걸 내가 까야 돼.
아 나한테 시간 6개월만 더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푸앵카레 추측을 소리소문 없이 증명하던 모든 수학자들이 맨눈으로 이제 페렐만의 논문을 읽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난도질을 할 시간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네.
그중 몇몇 수학 교수들, 수학자들은 아주 순수한 목적에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아, 그렇겠지.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어.
검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어떤 나쁜 마음?
페르만의 증명에는 모순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만의 마지막 정리했던 앤드류 와일즈의 논문에도
아.
뭔가 결함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해결한다고 또 한 2, 3년 더 걸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를 오버해버렸죠. 필즈상 받을 나이를.
오케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페르만 또 거의 다 증명이 됐으나 뭔가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아하.
그러면 그 결함만 내가 살짝 보완해서 내가 논문을 새로 내놓으면
아.
100만 달러 내 거?
어.
요거 아. 아이가 요거 요거?
어, 가능은 하네.
응. 그러니까 주워 먹긴 거죠. 축구에서.
아. 골문 앞까지 다 공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갑자기 자빠졌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페렐만이 페널티킥을 차는데
그렇지.
그거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 골키퍼 맞고 나거나 골대 맞고 나면 내가 주워 먹어야겠다.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인드인 거지.
아, 오케이.
네. 그래서 더 이제 논문의 검증에 박차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했던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뭐냐면
예?
중국계 미국인 수학자였던 야우싱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우싱퉁.
아니,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아니. 그냥 했어.
중국어 성조도 모르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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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기억도 안 난다요.
야우싱퉁.
야우싱퉁.
근데 이 야우싱퉁이
싱퉁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1982년 필즈상 수상자입니다.
아, 이 사람도 필즈상 수상이야?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한 수학 하시는 분이네요.
네.
음흠.
그 서스턴과 함께 필즈상을 받았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오케이.
그리고 당시 하버드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네.
뭐 이까지만 가도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했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주워먹기 시도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씨.
야우싱퉁은 자신의 제자였던 교수 두 명, 차오 하이둥.
야우싱퉁의 제자가 차오 하이둥.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주시핑.
주시핑.
네 발음 태클 들어온다 너 중국어 전공자들한테. 어?
야,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오늘 하늘 뭐 하는 게 없잖아. 할게.
네. 차오하이둥 교수와 주시핑 교수에게 페를만의 논문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합니다. 2005년 12월 달에 그 두 명의 수학자는 자신이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했다는 논문을 아시아 수학 저널에 제출합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자 두 명을 시켜가지고 논문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 두 명이 자기들이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했다고 논문을 제출했다고?
또 논문을 제출하는 거죠.
아직 어찌됐든 간에 검토 중이니까.
그렇죠.
그냥 뭔가 중간에 트집 잡을 만한 걸 발견했나 보다.
그런가 보죠.
오케이.
아시아 수학 저널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논문을 제출하는데.
제출하는데.
그 아시아 수학 저널은 야오싱퉁이 편집자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야오싱퉁.
입에 착착 붙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페를만이 2002년에 이제 기하 추측을 증명했다고 논문을 냈고 그리고 2005년 12월 달에 이제 그 두 명의 중국인 수학자들이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했다는 논문이 또 나오는 거죠.
와, 근데 그 사이에도 벌써 한 3년의 시간이 걸리네요.
네. 검토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와.
네.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하면서 이해하고 검증되었던 부분을 웹사이트에 누군가가 계속 기재하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오케이. 보고서가 400페이지 정도 된다는데. 어쨌든 2006년 5월 3년간의 검토 끝에 미국의 논문 검증팀은 페를만의 논문에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런데? 한 달 뒤.
한 달 뒤?
그렇죠. 딱 한 달 뒤죠. 2006년 6월 야오싱퉁은 중국의 두 수학자가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했다고 또 선언합니다.
오, 그 내가 봤을 때 이제 5월에 이 논문이 완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가로채려고 한 달 뒤에 우리도 증명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되게 서둘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푸엔칼의 추측을 먼저 증명했다고 이제 두 팀이 나서게 되는 거죠. 페를만이 증명했다고 하는 미국 팀이 있고
그다음에 야오싱퉁은
중국인 수학자가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했다고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야오싱퉁의 이 발언을 중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중국인 수학자가 밀레니엄 난제를 해결했다. 뭐 역시 하지. 우리 중국인은 위대하다.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이 중국 언론을 받아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중국 수학자가 푸엔칼의 추측을 완전 해결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아, 그 보도 자료도 찾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와우.
읽어보십시오.
아, 2006년 6월 4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거네요.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두 수학자 푸엔칼의 추측 완전 해결. 세계 수학계의 7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서 상금 100만 달러가 걸려있는 푸엔칼의 추측이 중국의 40대 수학자 두 명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중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중략. 미국 하버드대 야오싱퉁 교수는 푸엔칼의 추측을 양쯔강이나 황하로 비유한다면 골드바의 추측은 작지만 아름다운 강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말로 푸엔칼의 추측이 갖는 학술상의 지위를 설명했다. 야, 이 양반이 뭐 정치를 잘하나 보네.
비유 좋죠.
야오 교수는 아시아 수학저널 편집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제수학자연합회가 4년에 한 차례 씩 개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여하는 필지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서스턴과 해밀턴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푸엔칼의 추측을 해결하는 요령을 제시했고
요령을 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수학자들이 그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됐다고 중국 언론은 강조했다.
와우. 그러니까 페렐만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팁을 준 거고 그 증명을 매조지한 거는 우리 중국인 수학자 두 명이 한 거다
하고 이야기했다.
뭔가 이 가로채기.
근데 좀 알고 싶긴 하다. 아니 근데 이 조선일보의 이 기자도
네.
진짜 요새 이제 기레기라고 표현하죠.
네.
뭐 보니까 뭐 자기가 뭐 뭘 확인했거나 막 그런 거 없어.
그냥 중국 언론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대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 막 수학계의 7대 난제 10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만 써놨네.
골드바의 추측이 작지만 아름다운 강이라면 푸엔칼의 추측은 양쯔강이나 황하강이다.
뭐
그래요.
그래요. 뭐
그거 이 비유는 내 인정할게요.
그래. 뭐
근데 오버죠?
아니 그랬네요. 오버죠. 오버네.
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실리게 됩니다. 수학계는 이런 야우싱퉁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야우싱퉁은 오히려 페렐만의 증명이 미완성이고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야우싱퉁은 하지 말아야 될까?
야우싱퉁.
그렇지.
야, 입에 붙는데 이거?
야우싱퉁. 예.
나 분명히 방송 끝나고 어? 나 이마 혼난다 너.
혼이라도 나야지. 아유, 예.
네, 미국의 더 뉴요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진짜 뉴요커라는 잡지가 있어요? 있긴 있겠다.
더 뉴요커라는 미국 잡지는 네? 페렐만 목에 걸려있는 필지 메달을 야우싱퉁 이 낚아채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열받았겠네, 얘네들도. 네.
페렐만의 목에 필지 메달이 걸려 있고 야우싱퉁이 그 목에 걸린 메달을 낚아채는 그림을 그렸어요.
오케이.
잡지에 실었어요.
아하.
이걸 본 야우싱퉁은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나지.
그렇죠. 야우싱퉁은 법적 대응을 한 다음에 펄펄 날뛰게 됩니다.
그래. 근데 또 그걸 가로채고 싶었던 사람들의 심정 아니 그러면 근데 뭔가 이 중간쯤에 자기 기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은 축구에서의 주워먹기는 불과 길어봤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
그럼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의 마지막 조각을 내가 고민해서 만들었어라고 자기기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아 결국에 그 사람의 뭐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결국에 진짜 결정적인 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근데 또 뭔가 근데 야우싱퉁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
그 이유는 이제 후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네,
어쨌든, 열받았어.
네, 열받아서 법적 대응을 하니 많이 막 더 뉴욕커도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펄펄 날뛰게 되는데
하지만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예?
중국인 수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미국의 논문검증팀이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베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페렐만의 논문을 검증하면서 웹사이트에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서 올린 건데 그것을 중국인 수학자가 자신의 논문에 베껴 넣은 거죠.
아까 페렐만이 올린 거를 베꼈다니 말이죠?
아니죠.
아니야?
페렐만의 논문을 검증했던
그 검증한 팀의 것을 베꼈다.
그렇습니다.
완전 쓰레기네.
페렐만은 뭔가를 자세하게 쓰는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세 줄로 요약했던 네. 전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도 되게 짧게 썼을 거고 그걸 해독하려면 뭔가 정리를 해가면서 했어야 될 거고 그 과정을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은 거죠.
참.
근데 그걸 낚아챈 거지 중국인 수학자가.
아, 양심도 없어 진짜. 이건 진짜 학자로서 진짜 쉣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야우싱퉁의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수학 저널은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해당 논문은 적법한 심사 절차 없이 야우싱퉁의 청탁에 의해 게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사과문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야우싱퉁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하게 되었나? 그죠? 야우싱퉁은 홍콩 출신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중국 수학계 엄청난 돈이 걸린 헤게모니 다툼에서 홍콩 출신이 아닌 중국 출신, 본토 출신? 다른 수학자들에게 밀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륙 출신하고 아마 홍콩 출신.
그렇죠.
근데 보니까 홍콩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대륙하고 또 관계가 또 미묘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홍콩인이라 하지 않나요 보통?
아 홍콩인이라고 해요.
중국인이라 안 하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을 했다면 중국 수학계의 주도권을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엔 어마어마한 이권과 돈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필즈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 교수인데.
그러니까. 뭘 더 하려고.
아니 근데 그게 뭐 정당한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한 어떤 노고를 가져가는 거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헤게모니 권력 싸움에 그 우위를 점하고 싶어서 있다고 짓을 하는 거는 진짜 일단 용납이 안 된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요걸 좀 얻어 드셔야 되겠네요.
우리도
야우싱퉁.
우리한테도 소송 거는 거 아니에요?
소송 걸러 하지 뭐.
야.
거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불쌍합니다.
그래요. 이 나쁜 놈아.
이후로 이제 모든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쏙 들어가겠네 이제 네. 그러면.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페르만이.
그렇죠.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야.
하지만
네?
페렐만 야우싱퉁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오싱퉁 한 거죠.
그런 겁니까?
아, 되게 짜증났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페렐만은 아까 강연했다고 했잖아.
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은두 생활은 아니지만 홀로 이제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쿠엔칼의 추측을 증명해내고 그걸 기재하고 미국에 이제 그 교류했던 교수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한 발짝 자기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러시아 수학 연구소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니까 완전 은둔 생활까지는 아니었죠, 사실.
그래서 나름 이제 좀 이제 세상의 세간에 좀 나와 보려고 했는데
네.
야오싱뚱 야가 이제 옆에서 씨.
그렇죠.
그렇게요.
그리고 야오싱퉁이 보통 수학자도 아니고 필즈상 수상자,
그렇지.
수학계에서는 꽤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페렐만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약자였겠네.
그럼요. 하버드 대학 교수의 필즈상 수상자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널에 뭐 네. 편집자에도 뭐 있었으니까.
그럼요.
그렇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페렐만은 수학계를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떠나는 거니?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도 그만둬버립니다.
아, 거기도요?
네.
헐, 그래갖고?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여겼던 국제수학계에 큰 실망을 한 것이죠.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그레고리 페렐만은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페렐만은 자신은 수학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에 수학협회 회장이 페렐만을 설득하러 직접 러시아까지 갔으나
갔지만
싫어요. 안 받을 거야.
꺼져.
웬만하면 받을 맛도 한데.
그러게. 직접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페렐만은 수상자리에 등장하지 않고 단 3명만 수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4명씩 주잖아요. 그 3명의 필즈 수상자 중 한 명인 테렌스 타우는 수상 소감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페렐만의 푸엔칼의 추측 증명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우리 넷 중에 필즈상을 가장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바로 그입니다.
네. 필즈상 수상자로 인정한 페렐만이죠. 페렐만은 클레이 연구소에서 주는 상금 100만 달러도 거부합니다.
아, 왜 클레이 연구소에서 그걸 줘, 근데?
그런데 밀레니엄 7대 난제를 걸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100만 달러 주기로 약속했어.
그냥. 아, 클레이 연구소가?
네.
아하,
수학자 오케이. 협회랑 별도 협회입니다.
아, 오케이.
네. 돈도 거절. 와우.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자선단체는 페렐만에게 찾아가서 차라리 100만 달러를 우리한테 기부하라.
아~
돈 싫으면 우리한테 줘.
아, 그래. 받아서 받기만 해서 놔줘.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에 쓸게.
어이, 그렇네.
하지만 페렐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해? 싫어? 거절의 인생.
당연히 거부.
이쯤 되면 그냥 귀찮은 거야. 그치? 다 싫은 거야.
네. 만사 싫다.
야, 싫어! 뭐 이런 거겠네.
2011년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정회원회에 추대되나 이를 또 거부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러시아도 눈치가 있어야지 이걸 뭘 또 추대를 하고 그래.
근데 이쯤 되면 어떻게든 써먹고 싶겠지.
명망이 이제.
아, 명망도 명망이고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걸 위해서 사용하고 싶겠지. 그래봐.
페렐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는 페렐만이 이 상을 거부한 건 매우 페렐만다운 행동이었다고 함께 일했을 때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느냐.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페렐만은 자신이 이름만 올라가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수당이 나오면 거부하면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냥 뭐 그렇게 의뢰 그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례적으로 받아도 괜찮은 돈인데도
그냥 명세서에 수당 찍히고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냥 받는 거지 뭘 그 또 돌려줘. 돌려달라고 안 했는데 그죠? 같이 일했던 동료는 이런 페렐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수학처럼 엄격한 도덕률을 지키는 고결한 수학자 같은 모습이었다고.
도덕률 참 오랜만에 듣는다. 칸트 생각난다.
삶이고 수학이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굉장히 뭐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뭐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뭔가 완벽한 추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페렐만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놀림도 당하고
그래 싸우고 화해도 한번 해보고
화해도 해보고
사과도 해보고,
해보고 지도 한번 좀
용서 한번 해주고
지도 한번 욕도 좀 해보고 만약에 그랬으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고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용납할 수 있었을
텐데 야우신통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차피 뭐 그렇게 뺏으려고 했지만 뺏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처를 또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페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함? 엄격감을 넘어선 거의 그 삶의 진짜 거의 뭐 모든 요소들이 다 이렇게 배제된 게 아니라 뭔가 지워버리고 추상화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난제들이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난제도 풀었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감각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삶과 수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수학자들도 다 나 같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순수한 거니까. 근데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페렐만이 순수했지.
그러니까
순진무구했지.
그렇죠. 순진무구, 순수. 이렇게 순수랑 순진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가진 인간인데 그 육신이나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 순수의 영역, 그러니까 추상의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난제가 어찌 보면 열어준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복했다라기보다는.
그래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거부한 남자 페렐만. 이제 거부하면 이제 모든 게 더 귀찮이 날 좀 그만 괴롭혀라 이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숨으면 숨을수록 더 찾아가고 싶어져.
사람 심리가.
그렇지.
천재 수학자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은둔을 시작하니까 페렐만은 더욱더 유명해집니다. 자신의 의도하는 정반대로.
그렇지.
날 그만 좀 괴롭히라 그랬는데 유명해지니까 자꾸 찾아와. 전 세계 언론사에서 그를 취재하려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실패하겠지.
진짜 재밌는 소재긴 하지.
그럼.
가식거리로서. 하지만 전부 페렐만을 취재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페렐만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수입은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전부라고 합니다.
헐.
엄청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거 그거 보셨어요? 이거
NHK
그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찾아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EBS에 한번 찾아갔겠다.
EBS 한번 찾아갔는데 멀리서 한번 잡히긴 하더라.
아, 그래요? 아니,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가?
그러게. 원래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잖아.
그런 건가?
그러네. 우리 네. 고딩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을 그렇게 마셔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담배를 펴.
페렐만은 그나마 교류하던 동료 수학자들하고도 모든 교류를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이제 메일도 안 보내는 거야.
그래도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씩 보내는데.
그리고 이렇게 완전 이제 연락이 두절되니까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나 관심은 있는데 이 사람 뭐 접근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캐먹는다든지 뭐 뭐 미쳐서 막 이제 정신이 나갔다든지 뭐 이런 근거 없는 소문만 무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보니까 2007년에 일본 NHK가 결국에 나름 성공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나마 페렐만을 이제 취재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네.
방송국은 NHK입니다.
예.
일본 방송국 NHK 다 아시죠? 2007년 일본 NHK는 페렐만을 취재하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페렐만을 만든 데는 당연히 실패하죠.
하지만
페렐만과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페렐만의 학창시절 은사였던 아브라모프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페렐만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브라모프 선생은 안 그래도 제자인 페렐만이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깊었어서 쉽게 승낙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전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네.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난.
네. 그 스승님은 페렐만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너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방에 썼기엔 너무 아깝다. 그렇죠. 이제 세상에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 아브라모프 선생은 페르만과 통화하는 것에는 성공하나 페르만은 끝끝내 만남을 거부하고 인터뷰도 거절합니다. 아. 실패한 거죠. 낙담한 아브라모프 선생은 전화를 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페르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함으로써 페르만에게 뭔가 또 다른 감각기관이 열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시한 거죠.
시시한 거다.
뭔가 또 안 보이는 게 막 보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 일을 끝으로 페르만과 연락했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가 다른 수학적 난제를 지금 풀고 있다라는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그 EBS 다큐팀이 가서 한 거하고는 결론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최근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는 스위스의 연구소에서 연구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있다. 요렇게 결론을 내리던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뭔가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게 결국에 우주의 생성원리 내는 우주에 대한 신비잖아요. 네. 결국 페르만은 푸엔카레 추측도 그렇고 그런 좀 거대한 그 소재로 옮겨탄 게 아닐까. 옮겨탔다기보다는 뭐 그렇고 질문의 방향이나 그 대상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뭔가 크게 변했을 거야 삶이 분명.
아, 그래.
뭐 관심사가 크게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다른 밀레니엄 7대 난제 말고 다른 걸 못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아. 다른 그 중에 7개 중에 또 하나를 풀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야, 근데 밀레니엄 7대 난제를 한 사람이 두 개씩 푼다 이거는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래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게 단순히 밀레니엄 7대 난제여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 자기 나름의 또 다른 어떤 호기심 내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밝히고 싶은 비밀이나 이런 것들은 더 거대하거나 그 이상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밀레니엄 난제는 그냥 그 중간에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냥 그 과정에서 생긴 그냥 결과물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고 뭐고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궁금하고 내가 진짜 밝히고 싶은 건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썰이 있어요.
어떤 썰이야?
100만 달러를 거부하면서 페르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랬다더라? 네. 들은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이게 아마 송쌤은 이렇게 받아쳤을 거야.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100만 달러를 주면 일단 받고 쫓겠다.
돈이 있어야 쫓지.
돈이 있어야 내가 시원도 먹고. 그렇죠? 그래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끝까지 왔네요.
네.
푸엔카레 추측. 그래. 아, 근데 이걸 하니까 저는 네. 푸엔카레 추측의 더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런 게 보고 싶어.
푸엔카레 추측?
진짜 그 논문하고 이런 게.
아, 그래요?
그냥 뭘 어떻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
봤지만 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러십시오.
책 샀나요? 이참에 이거 하시면서.
이 책? 예, 이 책 샀습니다.
그거 좀 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희 수포자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oopoja@gmail.com soopoja@gmail.com입니다.
네,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안 보내서 삐졌어요? 나 말고, 송쌤이.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 후원 계좌도 한번 소개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카카오뱅크고요. 3333-01-948-5811입니다. 예금주 이름은 송민욱입니다.
한 번 더 읽어줘.
3333-01-948-5811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 후원해 주신 분은 차승균, 히포.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강 본격 수학 팟캐스트 조콩무. 오늘 재밌었겠지?
네.
예. 지금까지 수포자들의 대변인 라이프 아티스트 정담이었습니다.
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eep. When you're trying to sleep, being fair. When there's something to share, being neat. When you're folding a sheet. That's mathematics. When a ball bounces off of a wall. When you cook from a recipe book. When you know how much money you owe. That's mathematics.